저 아내는 선배와 후배로 만난 지한 9년이 되었습니다. 반면 연인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만난 지는 약 3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9에서 3을 빼면 6년이죠. 6년간 그냥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습니다. 저 사람이 내 연인이면 좋겠다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면 뭐 간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폭발적인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 연인의 관계로 나아가기까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죠. 6년간 그런 특별한 시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6년이 지나니까 그런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뭐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그냥 뭐 피상적인 관계에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던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소위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동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저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는 이 호르몬이 저의 온 인생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몇몇 호감이 있던 그런 이들과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데이트를 하고 나면 항상 집에 가서 아, 돈이 아깝다. 책이나 더 읽을 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책이나 더 읽을 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온몸을 새롭게 만드는 호르몬을 경험한 그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그때 당시에는 새벽 5시에 기숙사 문을 나와야 이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4시, 5시 정도 되죠. 한 12시간을 깨어 있다가도 저는 아내가 생각나서 서면으로 가고 남포동으로 가고 광안리로 가고 태종대로 갔습니다. 김해 삼계동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정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크게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가끔 아내는 저에게 그때 그 추억을 말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제 아내가 간호사고 몸과 의학에 대해서 조금 알다 보니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지금이 정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아내가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제 아내가 가끔 따사대 리브레에서 우리가 먹던 맛있는 커피 한번 테이크아웃 해오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맥심이 정말 맛있다며 맥심을 타곤 합니다. 호르몬의 힘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또 호르몬의 힘으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꽤 닮은 꼴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직업적 성취도에 관한 욕구가 조금 높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내를 21살 어린 시절부터 봤는데 초지일관입니다. 좀 잘 되고 싶어서,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커리어를 찍고 싶어서 정말 애살이 넘친다라고 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한 2년, 1년 정도의 시기를 지나면, 빼놓고 나면, 저는 항상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서 목사님께서 4인사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하셨을 때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부교역자들 색깔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니까요. 서로의 성격과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르지만 또 묘하게 일치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는 말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저는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뇌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이슈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들, 현대의 사회 문제들, 거기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면 매번 지금처럼 떨리고 버벅이고 또 완급 조절을 못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머리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제가 올해 청년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스로 가지는 기대가 있었겠죠. 제가 가진 이 장점과 청년부가 시너지를 잘 발휘하면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다운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임원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고민할 때 이런 해답을 내어놓기도 했고 그들이 필요로 할 만한 참신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더 나아가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홍전도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 물으면 그래도 뭐 떨어지지 않는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뻔하죠. 자랑을 하고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1년간의 사역은 내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나름 고민한 어떤 지성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성서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나름의 독특하고도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며 열심히 사역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뭐냐 하면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영적인 것을 향한 욕구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잘 나봤자,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봤자, 제가 그 어떤 노력을 해봤자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영적인 것을 향한 추구는 제가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시학교에 부흥했더라, 우리 자람교에 부흥했더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간단하죠. 숫자의 증가입니다. 바글바글거리면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정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양정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정의 또한 이 예배당이 바글바글하는 것을 꿈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만큼 교회당이 바글바글하고 예전만큼 예배 참석 숫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는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잘 나올 때는 30명을 찍기도 하지만요, 또 안 나올 때는 15명, 16명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에서 회장을 제의받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분께서, 청년 담당 목회자께서 회장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저는 이 청년부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닐 만한 교회를 찾다가 정 없으면 회장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고 좀 괜찮을 법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친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예배에 대한, 저희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부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굉장히 고민이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왜 다른 교회를 찾고 있냐면요, 평균 150명에서 200명이 출석하는 저희 교회 청년부지만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과 성장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 양정교회 청년부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민이었거든요. 10배가 넘는 숫자의 공동체도 저희가 하는 공동체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정교회는 평균 출석 인원이 450명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4,500명 정도 늘어나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까요? 이 양정교회가 4,500명의 평균 출석 인원을 찍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가 4,500명 정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양정교회를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 맥락을 명확하게 알려면 좀 관련된 고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런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웨일즈 부흥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부흥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한국에서는 평양 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2007년 이 책을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온 어간에 이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우리다운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읽었고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면 할수록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을 설명하시고 해설하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가장 독특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승계받은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이 이삭을 보기 위해 살아왔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이삭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던 것처럼 그가 창대하고 왕성했던 것처럼 이삭도 거부가 되고요. 창대하고 왕성케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게 되고요. 양떼와 소떼가 엄청난 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때 부흥했던 교회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 그 교회, 모두들 자신이 죄인이라며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숨겨져 있던 죄악마저 낱낱이 고백하며 내가 성결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양정교회도 한때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예배당이 가득 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양정 지역을 돕는 사회적 비전을 소유하고 실천해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양정경로대학이고 양정문화교실이죠. 아마 양정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에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만들었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농사에서 얻었던 백배의 결실일까요? 그가 거느리고 있던 소떼와 양떼의 숫자일까요?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병에 걸려 양과 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원. 아브라함이 생명의 근원으로 삼았던 이 우물. 아브라함이 생명수를 공급받았던 우물이 있다면 이 이삭에게 양과 소의 숫자가 줄어들지라도 흉년이 올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묘한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에서 얻은 결실을 도둑질하지 않고요.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우물이 없으면 이삭은 죽는다. 그러니 우물만 메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전의 영광스러운 때에 비해서 예산이 넘쳐납니다. 교회는 예전의 영광스러운 때에 비하여 좋은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지적인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교인들의 다양한 목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획들도 턱없이 다양합니다. 교회는 예전 영광스러운 때에 비하여 수많은 곡식들과 소떼와 양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막혔습니다. 흙으로 메워진 지가 오래되어 어느 곳이 우물이었던지조차 분간 못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종교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역류하고 있지만 예전에 영광스러운 때에 우리가 공급받던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제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교육교회나 혹은 각각의 사역에 터전에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전보다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역이 힘든 것인가요? 정말 예전보다 좀 나이가 들어서 사역이 힘겨운 것인가요? 조금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공간이 좋아지면, 조금 더 체력적으로 건강하면 정말 그때 그 시절처럼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세련된 시설입니까? 정말 더 몰려올 우리 아파트의 재개발이 빨리 완료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만큼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얼마만큼 수확의 결실을 얻고도 망해봐야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로이드존스의 부흥에 대한 60년 전의 설교를 읽고 있으면 정말 정말 흥미롭습니다. 60년 전의 사람들이 설교가 길다고 불평합니다. 설교에 어려운 말이 가득하다고 제발 쉬운 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토크쇼 형식으로 좀 가볍게 기독교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한 성경을 연구한 목회자들 말고 언제 회심한지도 불분명한 유명인사들, 탤런트들, 교수들, 유명인들을 불러놓고 회심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적이고 폭발적인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라디오가 보급되고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텔레비전과 이 라디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 매력적인 상품 광고처럼 교회도 매력적으로 건물을 짓고 매력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사람들을 유인하자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일방적인 설교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설교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 많아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이 너무 오래되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의미를 풀어내는 신학적이고 강해적인 설교보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극적인 체험을 풀어놓는 간증에 열광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노트북이 가득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 로이드 존스의 시적은 오늘 우리의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핑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요구 자체가 사라진 것에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로 대접드리지 않고 단순히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잡신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6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에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요?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던 우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뚫고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안에 일어났던 역사요. 오늘 우리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많은 죄정을, 더 높은 퀄리티의 시설을, 더 짜임새 있는 목회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보잘것없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 교회의 죽고 살아남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우리의 아집과 시설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을 열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 죽은 것만 같아 보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민낯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 발려있는 거룩한 신앙적인 언어들, 하지만 실질적 삶에 가득한 세속적 욕망들,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 있지 않고 자기 위로와 자기 과시에 있다는 처참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요, 멋진 건물도 아니요, 재건축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도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 세속적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칠게 결단코 끊어버리겠다는 결기, 하나님의 명령이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칠지만 순수한 열정,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 부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양정교회는 6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더군다나 새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있죠. 흥미롭게도 근래의 교회들은 새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뭐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인데 뭐 교회 건물을 굳이 성전이라 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 건축이라 말하지 않고 근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 건축이라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더 좋은 건물을 짓느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느냐, 어떻게 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영향력 있는 건물을 짓느냐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어야 새 성전일 수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곳은 새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열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곳은 새 성전일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짓는 건물은 성전일 것입니다. 올 한해는 바로 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주제는 새로운 부흥입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열망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열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언어를 통해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 살았던 우리의 위선이 드디어 성령 안에서 해결받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말들과 실질적인 삶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들이 드디어 성령 안에서 일치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디 우리 양정교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한,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말들만 가득한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